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토니 캠플로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공은 찬란한 도시와 같습니다. 무지개의 끝에 황금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곳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내내 그곳을 추구하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인해 우리의 노년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성공은 행복의 자리이며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근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을 앞서면서 우리가 바라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삶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찬란한 도시와 같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또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신분의 상승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은 성공 지상주의적인 현대사회에 딱 어울리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의 아주 인상적인 이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는 당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구리재련의 중심지인 엘롯이라는 해안도시를 수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그가 주변 적들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시가 되었던 원수들을 무찌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은 수도의 거대한 건축공사를 우시아 왕이 직접 감독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는 그가 수많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그가 유다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시아라는 왕이라는 신분만으로 유명했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는 그가 성취한 것으로 유명해졌고 그의 이름과 명성이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시아 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우시아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우시아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이 묘사하듯이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우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경 선생의 지도 아래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되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15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16절에 들어가 보니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외에도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을 따라가면서 제사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이러한 만류에도 우시아 왕은 계속 뜻을 굽히지 않는 과정 가운데에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제사장들이 그를 급히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통한 악을 행하여 타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시아가 타락했던 이유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타락했던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아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16세에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라고 하니까 별로 다가오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6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유린되었습니다. 나라는 아마샤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영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반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피폐해진 나라를 16살 어린 왕이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 후 미처 접수하지 못한 엘롯을 건축하여서 유다에 병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는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 성읍들이 정비되었고 군사 조직이 정비되며 무기가 개량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정복 사업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요? 16살에 왕이 된 우시아가. 우시아의 통치하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하에 유다 왕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시아의 명성이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우시아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시아에게 남다른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시아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 15절 말씀과 2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과 1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잠깐만 안 보여주시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과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시아의 성공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유다가 강성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시아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유다가 강성해짐을 잊게 되는 것을 15절 말씀 이후 16절 말씀 가운데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계속적으로 살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룬 유다의 강성함과 축복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시아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저자인 C.S. 루이스는 가장 큰 죄라는 단락을 집필했습니다. 이 시간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책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삶의 한 정점에 도달한 우시아는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 대한 변화를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시아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군대의 힘과 새롭게 개발한 무기에 대한 신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는 조상들의 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기쁨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시아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에 도달했지만 그 성공을 잘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의 성공이 그를 지배했고 마침내 그를 파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강성해졌지만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 제사장 외에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허락하지 아니한 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법을 그가 자신이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당장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 저지당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상처 없이 성전을 걸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과 2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그렇습니다.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 교만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맞서는 악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교훈의 말씀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우리는 보는 것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하자 하나님은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외형적인 모습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실 때가 있으신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시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시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참된 그리스도로서 우시아를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님 내가 우시아처럼 될 수만 있다면 어땠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에 합당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여정, 신앙의 경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의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달려가는 여정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주의 백성은 전인적 영적 무관심의 상태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영적 무관심의 상태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전인적 영적 무관심이라는 말은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어떠한 영적 상황 가운데에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전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전만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즐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전만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시고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 무관심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특징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과 더 교제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즉각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섬기듯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열렬히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님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별로 찔림이 없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주께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하고 하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주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서는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여정, 그 경주, 온전히 완주하기를 소원한다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 신앙의 여정이 쉽진 않지만 인내로써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저 결승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곳에 다다르길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